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기적은 정말 놀랄만한 일인데 이 놀랄만한 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일곱 개를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도 있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영생을 위한 목적,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멀리 있는 너를 알아보았다고 해서 너의 생각을 알아보았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느냐 이제 너가 정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또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바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음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첫 번째 표적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가게 되는데 상황적으로 살펴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일 확률이 많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까지는 초청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의 제자들까지 초청하는 것은 아마 그 신랑 신부 쪽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은 거예요. 잔치를 준비할 때 그냥 몇 명이 올 것인지 음식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지 그냥 대충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혼인 예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포도주를 분명히 하객의 숫자에 맞추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상황 가운데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그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어머니 마리아도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를 더 사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어머니 마리아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라고 지금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시작,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기독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바로 혼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세우실,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혼인은 메시아의 시대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혼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여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이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두 번째, 이 포도주는 메시아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떤 말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풍부함이 있어요. 그 풍부함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풍성한 포도주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받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함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느끼는 어떠한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그 대표적인, 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대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메시아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을 건설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시작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좀 더 신학적으로 이 첫 번째 표적이니까 먼저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시대, 새 질서가 도래했음을 아니는 신호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새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구 시대는 무엇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그 부족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부족한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부족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 시대를 이야기할 때 구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인지 아세요? 그 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여섯이 놓였다 그랬어요. 정결 예식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바로 뒤에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고 얘기했을 때 그 요한복음의 2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되어 있고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성전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돈을 바꾸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또 동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결탁해가지고 희생 제물을 팔고 있었어요. 엄청난 물질적인 그 풍성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물질적인 그 풍성함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그 정결 예식에 어떤 사용되어지는 그 경비와 그 재물들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시대의 제사, 이렇게 구시대의 어떠한 제사와 연결되어지는 그 예식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고 그러한 것들, 그러한 방법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 표적과 그 성전 전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형식에 사로잡힌 그 옛 시대가 지나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곳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뭐 열 가지 특징, 뭐 그러한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교회에 즐거운 섬김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섬김이잖아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이끄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대요.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증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대요.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 그냥 우리가 일상 평범한 그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중보기도팀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합니까? 이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정말 기적을 보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게 많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두 주만 산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기도를 전화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반스톤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나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갔는데 침대에 누워계신 그 남편분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멀쩡하세요. 저하고 대화하고 전혀 아픈 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인가 얘기를 듣는데 지난주에 코에서 코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내 되는 분 말을 들면은 컵으로 한 세 컵 정도의 코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아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뭐 어떤 문제인지 발견하지 못해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체를 검사할 계획이었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시고 척추에서 그 세포를 떼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암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갑자기 그 피를 쏟은 것은 그 척추에 있는 그 암세포가 머리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머리 쪽으로 전이가 되면 2주를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김창극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피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저랑 대화도 다 돼요. 너무나 건강하세요. 저도 그 의사가 잘못 오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이 김창극 장로님이 저한테 다 기도하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꼭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대요. 잊지 말고 꼭 계속 해달래요. 뭐냐면 자기 고향 땅에 원래 그 시골이지만 교회가 네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다 교회를 부숴버리고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그 마음속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 내가 하나의 교회는 지어야 된다,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두 번 북한을 갔었는데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가 한 명 거기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는 뭐 지금은 그 친구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자기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꼭 이곳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 약속을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김준희 장로님이 저한테 무엇을 부탁하시냐면, 목사님, 두 주는 너무 짧아요. 한 달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한 달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우리가 기적을 기대한다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주가 아닌 두 주 더해서 한 달만 사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다라는 것,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그때는 정말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남은 생에 다 바칠 것처럼 살면서 어느 순간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김준진 장로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너무나 큰 것만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해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솔직히 그 제자들도 그 순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고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계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 번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한 번에 믿음이 자라고 한 번에 정말 놀랄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기적만 보고 와 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적만 보고 와 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다운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음이 다른 사람이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더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더 감싸주고 내가 먼저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많은 열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김창극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주중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죽음 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